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비전 먼스를 그 통해서 그 세 번 동안 말씀을 봤고요. 오늘 다시 그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세 번째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그 지금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길거리로 나오시면서 아주 깜깜한 길 한가운데로 나오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든가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맥락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다시 적용을 시켜서 어둠 속을 걷는 법 제자들에게 깜깜한 길 위에서 말씀하셨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에서 두 번째는 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어둠 속을 걷는 법 세 번째 메시지는 등불을 준비하고 발밑을 보아라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을 시작하면서 제가 경험한 어둠의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어둠이 주는 당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둘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이킹과 관련된 그러한 그 예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둠 속에 갔을 때 정말로 환한 곳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별빛이라든가 그런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정말로 피치 다크, 피치 블랙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겪는 당황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는 먼저 어둠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크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둠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밤이 되어서 깜깜해지는 그러한 어둠은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둠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밖은 환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불을 잠시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이불 속이 깜깜하구나 느끼는 그런 정도의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은 온 집안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어릴 때 깜깜한 벽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장난치면서 아, 이 벽장 안은 깜깜하구나라고 그렇게 경험하는 5분, 10분, 길어봐야 1시간 정도의 그런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놀라우리만치 크고 놀라우리만치 길고 그리고 놀라우리만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달리 표현하십니다. 그 어둠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혹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는 바로 지금 어둠 속에 어둠 속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둠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지금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함께 친해지려고 해도 결코 함께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미워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미움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자면은 그것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어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제가, 오늘 기도한 오승 형제와 제가 아무리 생각이 같고 아무리 가치관이 같고 아무리 생활 방식이 같아도 그래도 감정적으로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정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서로 좋다고 해도,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서로 좋은 관계적으로 좋다고 해도 생활과 가치관이나 믿음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움이라는 것은 아마 두 번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것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너를 미워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둠 혹은 세상이라고 표현된 그 세상은 가장 먼저 누구일까? 그 세상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라는 것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세상은 오늘 앞뒤 구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혹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동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미움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중에는 예전부터 예수님과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안 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인간적으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온 한 동네의 서기관, 한 동네의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치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이 바라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움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의 다름입니다. 그 세상을 좀 더 펼쳐보면은 온 유대 지방이, 그리고 온 로마 제국이,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사역을 세상이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죠.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세상이 듣기를 거부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인데,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미워했고, 또 2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를 미워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눈멀었던 사람을, 장님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9장 41절에,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믿지 않는, 가치관이 다른, 믿음이 다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면은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차라리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한 일을 보지 못하니까 괜찮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면서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럽니다. 너희는 보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장님을 고쳐준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24절로 돌아가면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사역을 믿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로 합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인터넷을 보다가 저한테 재밌는 조크를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 아주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 자기 아들이 굉장히 좋은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좋은 유대인이 되기를 바랬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주이시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옆집에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들을 좋은 유대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얘가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만 그 옆집 친구,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그랬어? 나도 내 아들을 좋은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내 아들도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더니만 아빠,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두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랍비를 찾아가 보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연유로 아이들을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나도 내 아이가, 랍비의 자식이 있었는데 나도 내 아이가 너무 좋은 주이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이 아이도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네. 이 세 두 아버지 그리고 랍비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안 되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 보셨죠? 이 아이들이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도 내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냈더니만 내 아들도 크리스천이 돼버렸어. 네, 이해가 되세요? 나도 내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더니만은 크리스천이 돼버렸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일. 바로 세상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 하는 일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느냐, 불리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 사역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니까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 이름을 믿는구나 너희가 그 복음을 믿는구나 그렇게 확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20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니 지난 세 번의 설교의 제목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그렇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라는 말이 들으면 겁이 납니다.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듣는 박해라는 그런 의미의 박해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저희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와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박해란 순교가 아니라 차별인 거죠. 그렇죠. 최소한도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 사는 여러분들, 혹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어쩌면은 뭐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내 이름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만큼은 아니겠지만 참 어려운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 세상은 비록 어그러지고 이 세상에는 아직 악이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을 우리가 누리는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세계를 누리는 삶과 그리고 구별된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그 인조이라고 하는 누림과 그리고 구별된 삶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 일상을 누리는 삶과 그리고 지난 비전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대안적인 삶, 대안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인 저는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그냥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등불을 켜고 발밑을 보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코 어떤 면에서 이 어둠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이라든가 이 세상은 우리가 없앨 수 있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세력, 그러한 공중권세, 그러한 악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살아가야 될까? 결코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대한 어둠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가게 될 어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등불을 켜고 우리 발밑을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어떤 그 뉴스의 칼럼 중에 한국에 보니까는 교육 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규왕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칼럼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의 교육이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어렸을 때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약간 아주 그 문체는 약간 바꾸겠습니다. 자기 동네 어릴 적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무슨 공장에 사장이라 그랬고 담은 어른 키보다도 훌쩍 높은 그런 큰 집에 살았고 그리고 자가용도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학년 아래에 쌍둥이가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녔지만 그 집이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물론 동네 어른 그 누구도 감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김규왕 어린이가 하교하는 그 쌍둥이 두 아이들을 막아서고 자기 딴에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로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그 쌍둥이 두 아이가 달려드는 바람에 싸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에 그 쌍둥이 아이의 어머니가 부잣집 사모님께서 그 쌍둥이 아이 두 아이를 양손에 하나씩 끌고 찾아왔습니다. 곱게 키운 자식들인데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놨다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세워놓고 고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김규왕 어린이의 어머니가 그 부잣집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드는 것보다는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게 상대방 어머니의 화를 더 돋굴 뿐이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뭐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대사 아시잖아요. 이제 부잣집 어머니가 이 김규왕 어머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도 없이 단칸 셋방에 사는 주제에 그 상처를 준 거죠. 한참이 지나서야 그들이 돌아가고 자신의 어머니는 별일 없이 하던 일을 하시는데 나는 김규왕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해요. 뭘 잘못했니? 네, 뭘 잘못했니? 자신은 뭘 잘못했는지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규왕 씨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 일들을, 그 어머니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조금씩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가르침은 나에게 새겨졌고 그리고 그 덕에 나는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 면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목숨 걸면서 사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가치와 그것에 반대되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인생 가운데에서 덜 비틀거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가치들이 쌓일 때 조금씩 좋아집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쪽팔리게 살 수는 없지 하는 그러한 가치들 말입니다. 세상은 나쁜 지배자에 의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작은 가치들이 무너져 내릴 때 조금씩 나빠집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잘못된 거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퍼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던 구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가치, 내가 믿는 믿음과 그것을 거스르는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최소한도 그 가치는 내가 덜 비틀거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니까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김규왕 씨가 이야기한 그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레디컬하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랬던 사람이 180도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기대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바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내일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나 내일부터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지 않아요.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와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살아갈 것이 여러분 대부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쌓여가고 쌓여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어둠이 조금씩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켠 등불은 아직 작지만, 그리고 등불이 밝혀주는 바로 이 앞의 길은 겨우 한 발자국밖에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등불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헨리 마티스의 댄싱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은, 그 헨리 마티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그림, 그렇죠? 그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것 같은 그 그림, 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직접, 그게 모마였는지 메트로폴리탄이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그것을 직접 보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켜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는 법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등불을 붙이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등불을 켜고 발밑을 내려다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